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목요일은 원래 예배가 없는 날이죠.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모하여 나온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목요일 집회, 제가 거의 한 1년 전쯤에 이 목요일 집회를 통해서 처음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고 뜻깊은 목요일 집회가 아닐 수 없는데, 저에게만 의미가 있고 뜻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실 때 저와 여러분 다 그 은혜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여정 가운데 잡히시기 전에 직전에 있었던 그 한 장면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제약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어느 한 장소에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으셨는데 가셨던 곳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지금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같은 내용의 본문을 보면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어떤 위급한 일을 만나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원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다급하여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습관을 따라 매일 그렇게 기도하셨던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뜻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평소에 기도하셨던 그 자리에 마지막 의지적으로 그 시간이 있을 때 한 번 더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 장소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 시간 속에는 참으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마지막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 의식이 있고 어떤 시간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많은 것을 아마 떠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달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셔서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자리에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다급하고 군급하여서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시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는 사람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무리가 없습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그 순간에 기도를 하는 그것처럼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 나의 시간, 그것이 내 것이 아닌 줄 우리는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때와 시를 알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때 기도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때 가서도 성전 미문에서 은과 금을 구했던 그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었던 그 사람처럼 구하지 않을 것이고 그 마지막 하나님 만나는 그 문전 앞에서 건강을 위해서 혹은 어떤 자녀들이 문제 때문에 그것으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긍휼히 여겨주심, 그 진정한, 진실된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이 기도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떠한 말씀인가를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과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말씀의 의미와 이 말씀의 깊이가 어떠한 것인 줄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1절 본문을 보시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11명의 제자를 데려가셨고 그리고 더 가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또 따로 떼어서 데려가시고 그런데 그들마저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같이 합심하여서 힘을 다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은 어느 일정한 장소에다 있게 하시고 또 그 세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이렇게 가신 그 모습이 마치 그 성전의 모양과도 같습니다.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안에는 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는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 그리고 충성을 다짐했던 베드로도 그 속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따로 떼어놓고 기도를 하셨을까? 이것입니다.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대제사장 되시고 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진노의 잔을 받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알 자가 누구이겠는가? 예수님께서 혼자 그곳에 기도하셨을 때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마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38절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이 대목에서 의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표가 되고 리더가 되는 그 리더자가, 인도자가 그 마음의 강직함을 갖고 누구보다 그 굳건한 믿음으로 자신들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 어떤 분이 인생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되고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교회 가서 내 목사님 만나서 위로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말씀이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하고서 교회를 갔는데 목사가 그 성도 보자마자, 권사님 보자마자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아 권사님 정말 내 목회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정말 힘들어. 내가 힘들다고 말하려고 나왔는데 만나자마자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기도를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굳은 마음과 굳건한 믿음으로 어떤 문제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으로 초진관 일관하여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는 줄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웬만한 리더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내색 안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성도님들 앞에서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내가 지금 어렵다고 섣불리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혹 데려갔다가 혹 하나 얻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 리더도 어떻게 할 바를 대충이나마 아는데 지금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한계 지점은 어디 있냐면, 내가 힘들다는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이죠?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이 가장 힘듭니다. 사실 육체적인 고통,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할 때 그 육체적인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아픔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그 수준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그 청년들을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정부에게 그 고소를 당하고 그 그리스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독약을, 그 독배를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철학,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생각과 사상을 버리면 살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너무나도 의연하게, 너무나도 태연하게, 지체하지 말고 빨리 사형을 시행하라, 빨리 그 독배를 가져와라, 지체하는 것은 더 부끄러움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내가 죽기를 바란다 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아주 귀한 믿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고급한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데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상과 거짓으로도 두려움 없이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믿음 주십니다. 어떠한 사람은 근데 그 속임수에 빠져서 그 인간의 술수와 그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도 두렵지 않는 그 죽음 앞에서 의연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겉모양, 그 외모를 보고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신념을 꺾지 않는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더 연약하신 분인가요? 용기 없으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그 깊은 슬픔에서 그렇게 고통을, 그 슬픔을 토로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 그렇게 고민하시고 마음이 심히 괴로워하셨는가, 죽게 되었나,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잔, 아버지께 아버지 앞에서 받는 이 잔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 고통을 토로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말씀 구약성경 1091페이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말씀입니다. 25장 15절 말씀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진노의 술잔이라고 하는 그 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술잔을 주는 주체가 누구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그 고통과 사단이 주는 그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두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 대상입니다.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사람이나 사단이나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몸을 해할 수 있고 병에 걸리게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심각한 고통에 빠뜨릴 수도 있지만 인간은 그리고 사단은 그 영혼을 만들 수도 없고 영혼을 멸할 수도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주체들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가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과 영광과 그 지위를 어떤 세력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어려움들, 어떤 질병들, 어떤 환난과 곤고와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영혼과 그 육체를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가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만드실 수도 있고 그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도 처하게도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도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주권자, 유일하신 판단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요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그것이 그 영원한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죽음을 말하면은 그냥 모든 것이 어떤 존재의 소멸로 생각해서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죽음, 영혼의 죽음은 영원한 파멸과 심판과 형벌과 고통을 말하는 것이지 존재의 소멸이 아닌 것이지. 그 하나님, 영원한 심판의 주권자를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잔인 것입니다. 이 잔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그 사탄이 주고 사람이 주고 어떤 이 땅에서 죄 많은 이 땅에서도 참 힘든 일이 많지만 그 차원에서의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의 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육신과 그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의 술잔. 그것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점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표신 성경을 보시면 누가 그 술잔을 받는지 한번 눈으로 쭉 보십시오. 17절부터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림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받는 진노의 술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고 열애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와 열방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땅하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그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 속에는 참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라 하는 칭찬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참 어려운 사람들, 돕기를 좋아하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들, 공동체를 위하고 가족을 돌보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사람이 보는 그 선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 어떠한 사람도 어떤 나라의 사람도 남자나 여자나 어떤 지이나 신하나 그 왕이나 할 것 없이 다 여호와의 진노의 술잔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노의 술잔을 받는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면 그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떠한 물질, 어떠한 지위, 어떠한 내 자원들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아침에 이슬이 해가 뜨면 다 말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 앞에 그것은 아무런 영향도 유익도 소망도 우리에게 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진노의 술잔을 받아 마땅한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독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이들이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리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6장입니다. 바로 다음 장에 2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그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을 보면은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십니다. 백성들은 항상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순종 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차이가 생명과 죽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풀어야 돼요. 항상 예배하고 항상 제사하고 항상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았노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잘
철저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을 가지라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이 율법을 지킴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당당함과 그 정당함을 내가 가져갈 때 누가 보이질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백성들, 모든 그 고관 지위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진노의 술잔을 받았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캄캄할 때 하나님이 그 생명의 빛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거구나를 아는 그 캄캄한 시점에 내가 이렇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내 이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이 모든 인생의 내 마음들이 이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내 땀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 어둠 가운데 이 빛은 세상의 생명이 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말씀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것,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율법은 알았으나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공식이 아닙니다. 율법을 정말 지켜보면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신인 것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 주님, 저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보이는 것은 도둑질하지 않았다 하자. 그렇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바, 나의 영광과 나의 모든 이름은 네가 다 가져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보이는 이 땅에서는 가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짝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안 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미움으로 우리의 이웃을 살인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 했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지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다 발각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될 그 마음으로 다 드러날 때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내가 다 된 줄 알았는데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진실로 나오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또 누군가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어렵지 않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보세요. 제가 고백하는 거 말고, 내가 스스로 하는 거 말고,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당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을 못하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지고 귀가 빨개지고 당신이 우리 선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 게 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게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요. 호흡이 가파지고 그걸 못 숨기겠어요. 나는 맨날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누군가가 진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걸 그렇게 못 견뎌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죠. 내가 스스로 죽을 수도 없는 존재.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그 믿음은 참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그 의지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그 고백이 있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전폭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모든 그 생명의 자원과 생명수가 그 안에서 넘치도록 영생하도록 흘러나올 수 있는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잔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그 진노의 술잔을 받은 것이죠. 그 진노의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알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죠. 어떤 때는 참 이해가 안 될 만치 그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범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죄의 깊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그 다윗의 그 높은 죄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그 넓은 죄보다 더 넓고 크고 무거운, 그래서 허다한 그 죄를 덮으기에도 남음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가.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다윗과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라는 것이. 그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낳았나이다. 이 죄는 눈에 보여지는 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지할 수 없고 우리가 포착할 수 없는 죄의 깊이가 말할 수도 없이 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회개할 수도 없을 만큼 그가 그 죄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장면이 시편 32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구약성경 82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온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를 쓴 다윗이 너무나도 지금 고통하여서 내가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언제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을 때. 옛날 성경 보니까 개역성경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하였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속에 죄가 있는데 눈에 드러난 죄 말고도 그 뿌리 깊은 보이지 않는 죄도 있는데 모태 중에 그 받은 죄까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언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픈 적이 있나요? 항상 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내가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었을 때 식중독에 걸린 것처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빼내야 되죠. 그걸 토해내는 것처럼 빨리 빼내면 좀 속이 편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그것처럼 죄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언제 그것을 느껴지나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 느끼지 못할 아픔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새롭게 경험하게 될 아픔이 바로 이런 아픔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성전이 된 이후로는 그것이 성령과 너무나도 융합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그 죄 덩어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이거를 토해내지 않고 이 토설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너무나도 내가 너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는 것처럼 죽을 지경이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걸 빼내야 되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토설하는 것 이 영어 성경 보니까 when I kept silent라고 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마음은 견딜 수 없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새로운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은 뭐냐면 예수 알지 못했을 때는 전혀 몰랐던 그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 파멸이 무엇인지, 그 진노의 술잔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이건 전혀 있어서는 안 될 그 영혼이 뭔가 영혼을 그 죽이는 가공할 만한 그 파괴력이 그 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빼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 토설하고 회개하고 입을 열어 자복하는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노라 은혜가 여기 있노라 생명이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아버지를 항상 만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신뢰로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없으면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항상 언제나 아버지께서 긍휼로 그 아들의 그 피값을 통하여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속전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사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항상 머물러 있고 항상 그 은혜와 그 긍휼을 맛볼 수 있는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서 오늘 얼마나 아픈지 4절 한번 보시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찌르고 고통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그를 찌르는 것입니다. 죄가 남아있을 때 참으로 그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짓누르셔서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보통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5절 보니까 모세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당하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죠? 죄악의 낙, 죄악이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죄를 저지르고 왜 죄를 못 끝나요? 왜 죄를 못 버리나요? 죄악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나한테 유익되지 않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이 보이질 않죠. 왜요? 죄가 너무 즐겁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끊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즐거운 죄일 것입니다. 사실은 즐겁지 않은데 너무 눈이 가려워지고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즐겁다고 느끼는 그 죄.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무감각하여서 즐거움도 고통도 못 느끼는데 반면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용서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성경을 한 필 한 필 그 기록하는 그 시로 지은 다윗에게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까?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느끼는 그 죄는 그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여호와의 손이 주야로 짓누르는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 고통이 성령이 충만한 다윗 가운데 느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땅 사는 가운데 눈이 다 열리지 않는 다윗도 그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느꼈던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당하신 그 고통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고통을 안다고 헤아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여기서 여러분 히브리 문맥에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와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죄를 담당했다는 표현도 아니고 그냥 죄로 만들어버렸죠. 모든 사람들 진노의 술잔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 모든 진노의 술잔을 받으셔야 하는 그 죄가 되신 것입니다. 그 죄가 되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과 슬픔과 그 비통함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도무지 그 고통을 상상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죄를 짓죠. 모르니까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감각과 그 고통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괴로울 수 있는데 그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가 어떠한 죄인 줄 아셨죠. 도무지 그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영원한 충만되시는 하나님. 그 영원한 진리가 되신 하나님, 영원한 복이 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영원한 위로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영원한 유익이 되시고 영원한 영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저주의 술잔을 받도록 하는 그것이 죄의 무서운 힘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죄가 되신 예수님이 그 죄가 되신 그 상태에서 얼마나 고통하고 아파하셨을까? 그 죄는 그토록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유업들을 하나도 누릴 수 없고 하나도 받을 수 없고 다 하나님 앞에 저주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소리침에 그랬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죄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하나님이 그 부르짖고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가 된 것입니다. 전혀 아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알기만 한다면 그 무서운 그 죄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참으로 고통하는 그런 대상들이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근데 예수님께는 유일한 고통이 바로 이 죄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함께 기도하러 가셨지만 많은 제자들 떼어내시고 또 수제자들도 따로 떼어놓으시고 그리고 혼자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신 그 대제사장의 그 기도. 과연 홀로 담당하셔야 하는 그 십자가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우리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특별하게도 집회하고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다 알 수 있는 자들이 없는 우리는 삶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은 것들로 아파하고 고통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일로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어떨 때는 참 궁핍하여서 아파하고 이 땅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다 아픔이고 다 고통이에요. 어떨 때는 가족들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여서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다 뭐 어떤 것도 아쉬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로지 딱 한 가지. 그 죄가 되신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것만이 예수님께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전에 들어갈 수 없고 버려지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그 영광의 얼굴을 비춰주시지 않는 그것만이 예수님께는 그토록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신다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는 어떠한 그 지점에 온 것입니다. 많은 것들로 고통했던 우리, 기근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떠한 결핍 때문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많은 것들로 우리가 고통할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감싸주실 때에는 우리의 고통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떨어지고 분리되는 그 고통만이 우리의 고통인 것입니다. 절대 버려져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전에 우리가 떨어져서는 안 되고 버려져서는 안 되는 잠깐이라도 소외되는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철저한 그리고 우리에게 깊은 고통과 비통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주님.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의 영을 알고 받는 그것 자체가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양털 깎는 자 앞에서 묵묵히 그 일 당해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이제는 세상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아파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도 기쁘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영원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님께 떨어지는 것만이 우리의 고통입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고난 주간에 할 수 있는 기도는 많고 다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머무는 그 자복과 회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것은 많은 다양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생명과 위로와 생명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떨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절대 그 죄 때문에 떨어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것을 깨달아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며 오직 예수의 의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아름다움과 그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사랑하며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고난당하신 주간을 맞이하여서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말씀을 드리면서 살아오면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안다고 생각하며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또 한 번 예배를 반복하며 무더니 이때를 지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예수님 기도하시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실 정도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시험 들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던 그 마음을, 그 고통을, 그 눈물을, 그 땀과 피를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이 복음 내가 안다고 하여서 물리치지 않고 내가 들었다고 하여서 익숙하다 하여서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입을 열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기도를 드릴 때 참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충만한 은혜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익숙함으로 예배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이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로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해 주옵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사오니 예수님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를 밝히 이 땅 사는 가운데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는 자리 모였사오니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며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와 의와 잘한 것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며 우리의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험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배로운 보혈만 의지하며 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때문에 신음하시고 그 뼈가 쇠할 정도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우리 속에 나타나도록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이 미워하셨던 것처럼 미워하도록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고통하고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큰 고통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기쁨인 것을 다시 발견하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고 다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